시편 13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이 짧은 다윗의 시에 깊은 지혜와 또 불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사탄도 교만하다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사탄의 교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적극적인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좀 다소 소극적인 교만입니다만은 역시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그것이 또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넘어간 거죠. 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타락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가 신이 되고 싶어?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네가 뭐 나를 대적하려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서는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1절에서 다윗은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모습 혹은 세 가지 단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Oh Lord, my heart is not lifted up. 이제 이거는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Feeling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스스로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럴 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아, 이런 마음은 옳지 않아, 이런 마음은 안 돼,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잘라버리라는 거죠.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들 때 딱 물리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My eyes are not raised too high. 그러니까 이 말은 눈 혹은 얼굴 또는 표현 그런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막 교만하게 여기고자 하는 생각이, 감정이 찾아왔는데 그걸 잘라버리지 못했을 때 나의 눈으로, 나의 얼굴로, 나의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눈으로 옮겨간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서 끊어내지 못하여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질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구나, 교만한 그런 생각과 표정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죠. 흘기는 눈이라든지 뻣뻣한 목이라든지 도도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I do not occupy myself with things too great and too marvelous for me. 이제 마음과 눈을 지나가지고 이제 행동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I do not occupy myself with things too great and too marvelous for me.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과 큰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생각으로,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며져 나와가지고 눈으로, 목으로, 입술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까지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131편에서 먼저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1절의 선포가 먼저 와야 했던 이유는요, 마음에서 비롯된 그 교만이 우리의 얼굴과 표현으로 드러나고 결국 행동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건 먼저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우쭐거리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쭐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놓쳐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가 준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건강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여건을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오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 또 그것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믿는 마음에 자꾸 뭔가를 움켜쥐고자 하고, 없으면 자꾸 포장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인정만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되게 굉장히 교만할 때가 많은 거죠. 왜?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뭔가를 비교적으로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될 때, 혹은 그것으로 포장할 때 우쭐하게 되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우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게 되면은 또 한없는 열등감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자꾸 가져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미치지 못할 큰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와야지 내가 행복한 건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 중동에서는 젖대는 나이를 대략 3살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뭐 18개월에서 5살까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3살 정도 되면은 젖을 뗀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의 젖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요. 이건 뭐지? 혼동스러운 마음도 오게 되고, 왜 나에게 이제 젖을 주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 혹은 두려움의 감정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순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랜지션을 지나서 어떤 이 젖에 대한 욕구와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게 되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막 어릴 때는 막 젖 냄새 맡으면은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입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릴 때 이제 그거 해보셨습니까? 막 애 옆에 입 가장자리를 톡톡 건드려 보면은 막 입이 그쪽으로 막 돌아갑니다. 젖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배가 부른가 막 울 때 얘가 배고파서 막 이렇게 우는가 확인해 볼 때도 입 가장자리를 톡톡 건드려 보면은 막 입이 돌아가면은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엄마 품이 이제 밥줄인 거죠. 엄마 품에 가면 먹는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품에 안기면은 젖 냄새 맡고 그 젖을 먹기에 막 급급한 겁니다. 세 살까지도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젖을 뗍니다. 그러면은 뭐 그 충격과 그 마음의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탁 넘겨가지고 이제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내가 막 뭔가를 먹고자 얻고자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하고 그렇게 될 때 오는 그 아이의 그 평안함, 그 만족함, 그것을 이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 그 자체로, 엄마 품 그 자체로 아무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안겨져 있는 그런 고요함, 그저 엄마를 엄마로 느끼고 누리게 될 때 오는 그 평안함,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변한 게 아니죠. 갑자기 세 살 되더니 엄마가 변했어. 어제까지 주던 젖도 주지를 않아. 그런 게 아니죠. 어머니는 동일한 사랑으로 젖을 끊습니다. 왜요? 이제는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젖만 먹어서는 더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이제 아는 순간 이제 뭔가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될 때가 오게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젖을 떼는 거죠. 그때 막 아이가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밀쳐내고 때리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때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랜지션을 지나서 젖을 떼게 될 때 그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오는 그 평강은 다른 어떤 그 평안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이고 평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편안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럴 때 오는 그 고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좀 가졌다고 우쭐하거나 그러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지금 지나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알고 경험했던 시즌과 뭔가 다른 지금 때가 왔고 예전에 대하던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오는 평강은 그 어떤 평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기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고 누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신뢰하고 의지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품 안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또 먹여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될 인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뭐 4년 지나고 또 재임해가지고 8년만 지나면은 폭상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또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러기에 다윗이 또한 고백하는 것일 수 있죠.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내가 왕이라고 교만하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까무러쳐 있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모든 이런 마음과 또 이런 나의 모든 표현과 이런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맡겨드릴 때 오는 그 평강을 너희들도 좀 누려라. 이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고 또 필요고 또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짧은 3절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여호와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